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후보 간 첫 TV 토론 이후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윤국환 기자, 조상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미국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달 27일 열린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약 내가 진심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면 다시 출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다시 출마한 것은 솔직히 너무나 많은 것이 이번 선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두 번째 임기를 맡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설득으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수그러들었는지 윤 기자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다각도에 걸친 노력을 통해서 그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그런 목소리는 민주당 일반 당원들 외에도 의회 의원, 주지사, 고액 기부자 등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난 4일 공개된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민들의 80%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이 다른 여론조사들을 봐도 예외 없이 절대 과반수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의회에서는 현재로서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3명 정도가 이 공개적으로 후보직 사퇴를 촉구한 상태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고요. 심지어 후보 교체를 위한 연판장이 하원에서 돌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와도 만나고 또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과 면담하고 또 캠프 바이든 대통령 선거 캠프의 관계자들은 고액 기부자 등을 포함한 지지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열심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자신도 유세에서 활기찬 모습을 애써 보이고 있고요. 또 정상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건데요.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첫 TV 토론에서 이처럼 그 말하자면 퍼포먼스죠.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은 해외 순방에 피로가 쌓인 데다 감기에 걸린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과 해명이 이 상황 반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두 주 안에 이 같은 혼란이 정리되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였기에 민주당에서조차 후보직을 사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조상진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 첫 토론에서의 모습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인데요. 지난달 열린 이 첫 토론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답변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을 더듬거나 중복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요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이 좀 모호하고 또 일관성이 부족해 보였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뭐 경제 회복 정책과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일반적인 원칙만을 언급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국민들한테 강력한 비전을 전달하는 데 좀 실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요. 둘째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집중력 문제인데요. 이 토론 중간에 진행자나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측의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모습들이 이 목격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후변화 관련된 질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질문의 핵심을 놓치고 이 동문서답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상태 또 인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난 것이죠.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 새로운 후보를 선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더 젊고 또 활기찬 후보가 필요하다는 주장, 또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투표일이 이제 넉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윤 기자, 이 시점에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예,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관련 규정이 이제 민주당의 당원 당규에 이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당원 당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후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직을 물러나는 것인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후보로 확정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에서 후보직을 사퇴하면 이 후보가 자신을 대신할 인물을 지명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지명된 인물이 후보로 선정되는 게 이제 사실상 유력하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예비선거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내 프라이머리 코커스죠. 이거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로 확정된 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확정된 대의원들은 사실상은 법적인 어떤 그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야 될 그것보다는 당원 당규에서는 그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 대통령을 프라이머리나 코커스에서 지지했던 대의원들이 전당대회의 투표에서는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는 방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말하자면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말하자면 선택하는 후보를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사실 미국의 헌정사상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나마 좀 더 쉬운 건 후보 자신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현재까지는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토론에서 뭐 저조한 성적을 거뒀고 이와 관련된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이 출마 의지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토론에서 비판을 받았지만 이 자신의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토론 관련해서도 자신이 잘 해냈다고 언급을 하면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죠. 거짓말쟁이와 토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영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도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과 능력을 지속적으로 옹호하면서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단 하루의 토론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민주당 내부에서 이 후보 사퇴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뭐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당의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용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보다는 더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거취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들도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론회 이후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에 변화가 있습니까?
예, 다소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은 토론 이전에 보면은 사실 굉장히 팽팽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 이제 1%에서 2% 정도에 불과했었던 상황인데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했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이제 여러 미국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이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41% 대 49%,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8%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것은 그전에도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6% 앞섰었으니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로 바이든 대통령의 42% 지지율을 6%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벌어진 것이고요.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경합주, 미국의 대선은 사실 몇몇 경합주에서의 승세, 말하자면 판세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합주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었는데요. 이것이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현재로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일반 미국인들이 이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고령이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여론조사에서 응답하는 그런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대안으로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새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서 경쟁력이 더 높아질까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올해 대선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뭐 몇몇 후보들이 지금 민주당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로는 현재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가 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현직 부통령으로서 정치적 경험 또 지명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인데요. 뉴섬 부지사는 진보적인 정책 또 공화당 지도자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출마를 포기한다면 트럼프 후보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정치 경험은 없지만 높은 인지도 또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데요. 이 영부인 시절 보여줬던 공공활동 또 그 영향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이 미셸 오바마 여사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안으로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에 한 11% 정도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는 CNN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또 트럼프 후보가 붙었을 경우에 한 2% 정도 차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많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이렇게 현재까지는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많은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미셸 오바마 여사는 그동안 정치 참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왔고요. 또 스스로도 정치의 뜻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거나 출마를 포기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강력한 후보로 떠오를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그 극적인 상황 변화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당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민주당 내 일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 배경은 현재 상태로라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다시 입성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네. 각종 여론조사에서나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의 부진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승기를 잡아가고 있고요. 물론 대통령 선거까지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4개월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네. 기간 동안에 그 9월 달에 또 한 차례 토론이 있고요. 후보 간의 토론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것이 극적인 상황으로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판세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현안이 있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만큼 대통령 선거는 이제 선거일이 임박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 후보가 그 민주당의 후보가 교체된다거나 이런 극적인 상황 전환을 그 전제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가 트럼프 2기 출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력 입막음 시도와 관련한 법률 위반 등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인데요. 최근에는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 한 의사당 시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사실상 면책특권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1일 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임 중에 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사당 시위 관련 혐의가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하급심, 그러니까 연방항소법원이 다시 판결하라고 되돌려 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건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면책특권은 자신이 대통령 재임 중에 했던 공식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면책특권을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대통령 재임 중에 그가 했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형사기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선거 전에 대선 전에 관련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렇게 대부분의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결정이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결정은 당연히 올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으로 면책특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사사건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는 전통적으로 국내 문제, 그중에서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외교 안보 현안들도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 아닌가요, 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미국의 대선에서 이 외교 문제, 국제 문제는 큰 변수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 긴박한 국제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사실 미국 내에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미국이 지원한 말하자면 액수가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이 전세는 우크라이나에 상당히 불리하게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들의 제재는 거의 통하지 않고 있고요. 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탄약 등 무기 지원으로 인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서방국들에 대한 위협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실상 중요한 그 국제 현안이 대선의 쟁점으로 등장한 상태고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중동 사태도 굉장히 큰 쟁점입니다. 이 사태는요, 지난해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직후에는 전적으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었지만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과정에서 무고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대량으로 사망하고 또 유엔 구호요원들도 희생되고 거기다가 팔레스타인인들이 200만 가까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의 인도주의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국제사회 여론이 반이스라엘로 선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젊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반대와 반발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 네, 지금 네. 그 두 개 전선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그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는 크게 다른 말하자면 해결 방안이라 그럴까요? 정책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이 적극 관여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전쟁, 이것이 이번 대선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살펴보죠.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와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 또 미국의 대북 협상, 그리고 미한 동맹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은 여러 면에서 다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또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의 경제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비핵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그 전략의 일환이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대북 외교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이와 유사한 접근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북 협상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북한이 경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실질적인 비핵화를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그 신뢰를 기반으로 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선호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이러한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한국 또 일본과 협조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미한 동맹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주한미군 철수 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해 왔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재논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나 또 미국 사이의 그 안보 협력에 좀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반도 안보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도 좀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비교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접근법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 북한 비핵화 협상이나 미한 동맹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국의 접근 방식, 대북 접근 방식도 바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는 것을 선호할까요?
예, 사실 북한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건 당연히 없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대부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에 사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 대화도 없었거든요.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고요. 관련해서 앞서 조상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자기들에게 뭔가 좀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제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당선될 경우 북한과 핵 동결과 제재 완화 내지는 해제를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주제로 해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하자면 자신들의 말하자면 의지대로 핵무기를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어떤 대북 정책을 펼치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는 그런 그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히려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수도 있다. 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말하자면 대화 의지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임스 오브라이언 미 국무부 유럽 유라시아 담당 차관보의 관련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 focus of the summit will be on partnership with the Indo-Pacific. And we expect to have.
오브라이언 차관보가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한 발언 내용인데요. 다음 주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다뤄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 협력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 기자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잘 아시는 대로 나토는 이 대서양에서 유럽 국가들의 미국과의 안보 동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네. 이 나토가 사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한 가지 요인이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 직접적인 무기는 아니더라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토와 유럽 국가들은 계속해서 중국에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중국을 견제하고 또 여기에 말하자면 그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돼 왔고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워싱턴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면 이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4개 나라가 이번 정상회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 네 나라 아닙니까? 이네 나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맞서서 말하자면 나토와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핵심 국가로 꼽히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네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게 바로 협력 관계, 새로운 협력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나라 정상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나토는 유럽의 안보 동맹인데 아시아 나라들이 나토 회의에 초청을 받은 건 무슨 이유인지 조상진 기자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갖고 있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이 갖고 있는 중요성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토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북미의 안보 동맹이지만 최근 이 국제 안보 환경이 변화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의 협력 중요성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윤 기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또 중국의 군사적인 부상, 또 북한, 또 이란 무기 프로그램 이런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이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점차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환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이 초청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도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이번 그 초청이 세 번째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런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이 지역 국가들이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또 법치라는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고 또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한다 이런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또 러시아에 점증하는 협력 또 북한과의 협력 무기 개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이 나토의 안보 전략에도 필수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정상회의는 단순히 유럽 안보를 넘어서 글로벌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나토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위협에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논의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국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을 요구할까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토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이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 이것은 환영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입장은 미국이나 나토 측으로부터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됐는데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하면서 이 계속 러시아로 북한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할 무기를 지원해 왔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결과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나토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나토는 사실 지금 이런 그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이나 무기, 장비 등을 가장 신속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런 인도주의 물자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무기도 제공할 수 있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고, 다만 한국의 말하자면 입장을 고려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요청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일 뿐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보도한 걸 보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 이것들을 이제 다른 제3국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해서 그 수출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로 넘어가는 건데요. 이 말하자면 물량이 서방국들이 모두 합쳐서 지원하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무기 규모보다 더 많다.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간접적으로 수출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한국의 무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나토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나토의 파트너국 가운데 한국만큼 역량을 갖춘 나라가 없다. 아태 지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그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세 나라의 3자 정상회담이 다시 열리게 됩니까?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한국 정부 당국은 쉽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에 머무는 게 이제 10일하고 11일 이틀간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10일 저녁에 워싱턴 시간이죠. 그 참석한 정상들을 위해서 친교 만찬을 주최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잠깐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될 거고요. 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정상들이 다시 한번 회담을 갖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 행사를 소화해야 하는데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를 별도로 떼어내서 회담할 여유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로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에 이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조율을 해봤지만 그 긍정적인 답변을 미국 측으로부터 받지는 못했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선 출마 포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관련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조상균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는 7월 26일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하계 올림픽이 유럽 프랑스 수도 파리에서 개막합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 200여 개국에서 온 1만 500명의 국가대표 선수가 총 45개 종목에 걸린 메달을 놓고 열띤 경쟁을 벌이는데요. 8월 11일 폐막식 전까지 열리는 경기만 약 330개입니다. 그런데요, 이번 올림픽 대회에 처음 열리는 새로운 종목에 출전하는 미국 국가대표 선수가 화제입니다.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의 주인공이 될 텐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들도 뭐 지금 올림픽을 앞둔 상황이라 한창 경기 준비에 몰두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이번에 출전하는 미국 국가대표들 몇 명인가요?
5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선수, 여자 선수의 비율이 같아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그 7월의 히스토리메이커 주인공도 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자, 2020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4년 이 파리올림픽의 공식 종목으로 채택한 이 경기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인물도 인물이지만요. 이 올림픽 종목에 이런 게? 라고 놀라실 것 같아요.
올림픽을 보고 있는 게 맞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종목이 이 하계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은요. 이번 파리 올림픽이 처음입니다.
네.
2018년 그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청소년 올림픽에서 먼저 채택되긴 했지만 올림픽은 공식 처음입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올림픽 경기 가운데 음악 필요한 종목들 많지 않습니까? 뭐 얼음판 위에서 춤추면서 아주 고도의 기술을 선보인 피겨스케이팅 제일 먼저 생각하실 테고
네.
물속에서 수영하면서 춤추는 것도 있죠.
싱크로나이즈드.
네, 그렇죠. 그리고 리듬 체조.
네.
이런 경기에서 선수들이 음악을 틀고 춤 동작을 펼칩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종목도 음악이 정말 꼭 필요한데요. 이런 음악을 틉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막 어깨가 저절로 막 들썩여지는데
네.
이게 왠지 그 헐렁한 셔츠와 바지에 또 운동화를 신은 비보이들이 떠오르는 음악이잖아요.
정답입니다.
네. 네.
그 일명 그 브레이크 댄스 음악을 여러분께서 방금 들으신 겁니다.
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추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요. 바로 브레이크 댄스로 잘 알려진 브레이킹 종목입니다.
네. 이 브레이킹이라면은 이 청년들이 주로 청년들이 어른들은 노인들을 못하죠. 머리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관절이 꺾여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꾸로 머리를 또 땅에 박고 빙그르를 돌면서 춤을 맞아요. 추는 상당히 활동적인 춤이잖아요.
그 다른 춤하고 좀 다르죠. 가만히 있는 순간이 거의 없는
네.
그 현란한 동작들이 특징인데.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다 사용하죠. 온몸을 위아래로 흔들고 좌우로 굴리고 돌리고 쓰러뜨리고 펄쩍펄쩍 뛰죠. 네, 관절 아플만 합니다.
네.
웬만한 근력이라든지 유연성 그리고 체력이 없이는 뭐 출 수가 없는 그런 고난도의 춤인데요.
네.
그래서 브레이킹을 추는 전문 댄서들을 비보이 혹은 뭐 비걸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계적으로도 청소년 등 젊은 층에 큰 인기를 얻고 있고 국제 대회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올림픽 대회에 스케이트보딩,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과 함께 브레이킹이 추가가 됐고요.
네.
여기에 35살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인 써니 최 씨가 미국의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네. 자, 미 국대로 출전하는 첫 브레이킹 선수 한인 여성 써니 최 어떤 인물인지 알아보죠?
네. 자, 올림픽 공식 웹사이트 팀 USA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프로필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써니 최 씨 키가 155cm입니다. 35살 여성이고요.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데 테네시주 내쉬빌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한인 2세입니다.
네.
MBC 뉴스에 따르면 본명은 그레이스 선 최 씨인데요. 부모님이 항상 써니라고 불러서 써니 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써니 최 씨가 브레이킹 선수가 된 배경을 보니까요. 이 어린 시절부터 쭉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3살에 이미 체조에 푹 빠진 뭐 신동 체조 선수였답니다.
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당시에 미국 여자팀의 경기를 보면서 나도 체조 선수가 돼야지라고 꿈을 키웠다는데요.
네.
써니 최 선수가 가족이 켄터키주로 이사를 했는데 그때 한국계란 이유로 괴롭힘을 많이 받았답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고등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그 유명한 왓튼스쿨에서 네. 체조 선수 활동도 같이 이어갔는데요.
네.
그러다가 그만 무릎에 그 부상을 입어서 체조를 할 수 없게 됐답니다.
아이고, 올림픽 선수를 보면서 키운 꿈이 네. 좌절됐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 브레이킹을 하게 됐을까요?
그 부상으로 체조를 그만두었던 비슷한 시기에요. 브레이크 댄스를 만나게 된 겁니다.
아.
그게 체조 선수였기 때문인지 최 선수한테는 이 브레이크 댄스의 높은 강도의 운동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이 춤의 아주 자유로운 그 표현력에 끌렸다고 합니다. 이 사실 브레이크 댄스는요 아크로바틱 춤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 아크로바틱이라는 게 뭐 이 공중 기술 동작이 있고 덤블링, 뭐 고개 기술을 총칭하는 그런 말인데요. 브레이크 댄스에 이 전 기계 체조 선수가 매력을 느꼈다는 거 어찌 보면 뭐 그 부분은 정말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네요.
어쨌거나 이 최 씨가 춤 실력을 또 연마하면서 왓튼스쿨을 졸업했고요. 졸업 후에 가까운 뉴욕으로 이사를 하면서 마케팅 분야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는데 브레이크 댄스도 항상 병행을 했답니다.
네. 뭐 왓튼스쿨이라면은 아이블리그에 속하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상경대학이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온 학교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최 씨는 왓튼스쿨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요. 인상적인 낮 기업의 경력도 쌓았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그 유명한 화장품 회사죠. 네. 에스틸로더. 이 에스틸로더의 스킨케어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운영이사로 일을 했습니다.
네. 뭐 최고 대학을 졸업하고 소위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 씨는 이 직업이 주는 안정과 재정 능력을 갖게 됐지만 뭔가 공허하고 삶의 만족을 못 느꼈답니다. 내가 로봇 같았다. 이렇게 또 MBC 방송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열심히 일한 것도 브레이크 댄스를 하기 위해서였지만 하지만 두 분야를 병행하는 게 자신을 더 망가뜨렸다고 합니다.
그럼 뭔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결단의 순간에 찾아온 게요. 지난 2022년 7월 엘레바마주 버밍엄에서 열린 브레이킹 국제대회였습니다. 이 대회 참가해서 써니 최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오.
그런데 당시 그 최 씨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요.
네.
이게 네 소명이네.
어머니가 뭐 딸이 정말 하고 싶고 잘하는 게 뭔지 또 알아봐 주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2022년 버밍엄 이 국제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해서 써니 최 씨의 브레이크 선수로서의 여정이 뭐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네요.
예. 자, AP통신이 자세한 얘기를 전했습니다.
네.
2023년 11월 칠레에서 열린 팬 아메리칸 게임에서 브레이크 댄스 부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최 선수는 2024년 올림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브레이크 댄스 부분에 미국 여성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뭐 세 살 꼬마 써니의 꿈이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거네요.
네. 네. 종목은 바뀌었지만요.
그러게요.
네, 체조에서 네. 브레이킹 댄스로.
그간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체력은 물론이고 정신건강도 체계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 우울증으로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었다는데요.
네.
그때는 정신건강치료사를 찾는 일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더 자주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왔고요. 지난해 이 회사도 그만두고 브레이크댄스와 정신건강 관리에 또 몰두를 하고 있답니다.
네. 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이 있다고 하죠?
예. 그 올림픽, 미국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회가 선수들에게 이 무료로 치료 세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기대 설정 등에 관한 그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해지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배운다는데요.
네.
이런 노력으로 자신의 깊은 감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춤을 추는 일에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네. 이걸 듣고 보니까요. 이런 말이 떠올라요. 인생사 새옹지마다. 그렇죠.
네.
불행이 닥칠 때도 있지만 그게 또 다른 어떤 삶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죠.
맞습니다.
써니 최 선수의 얘기를 통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첫 브레이킹 선수로 출전하는 써니 최 씨의 브레이킹 경기는 8월 9일입니다. 써니 최 선수 응원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자, 계속해서 미국인 여성으로서 올림픽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히스토리 메이커 누가 있는지 올림픽 박물관이 소개하는 내용 잠깐 알아보죠.
네. 앞서 그 이번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남녀 성비가 역사상 처음으로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2020년 일본 도쿄 하계 올림픽에는 여자 선수가 49%, 남자 선수가 51%로 여자 선수의 참가율이 정말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 성평등 증진을 위해서 2020년 올림픽에 18개의 종목을 새로 추가했는데요. 야구하고 소프트볼을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남녀 선수 수가 동수로 구성이 됐고요.
네네.
개회식에서 남녀 선수 한 명이 함께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등 여자 선수들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가동한 효과를 본 겁니다.
네. 올림픽의 시작이 그리스 아테네 19세기였죠. 1896년.
맞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선수가 없었겠죠.
남자들을 위한 그 행사였죠.
네.
올림픽 박물관 기록에 따르면요. 올림픽 창시자인 피에르 드 쿠베르탱 그 이유를 그 여성의 신체적인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19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에서는
네.
크로켓, 승마, 골프, 요트, 테니스 종목에 여자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당시 그 선수들이 997명, 1000명에서 3명 모자라는 그 수준이었는데 그중에 여성은 단 22명이었습니다.
네. 미국 여자 선수도 당시 파리 올림픽에 출전했습니까?
예. 자매 선수가 있었습니다.
네.
마리온 존스 선수, 조지나 존스 선수가 1900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첫 미국 여자 선수였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테니스 선수였는데요.
네.
당시 마리온 선수는 여자 단식에서 동메달을 땄고 영국의 로렌스 도어티 선수와 함께 혼합 복식에서도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그럼 미국 여자 선수로서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는 누군가요?
네. 골프 선수로 나갔던 마거릿 에벗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에벗 선수는 자신이 올림픽 경기에 나간 걸 몰랐답니다.
어머나.
당시 그때 대회가 파리 박람회하고 같이 열렸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인지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갔다고 하는군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올림픽 대회에서 여자 선수들의 출전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1900년 제2회 이 올림픽 여자 선수 참가 비율이 2.2%였는데 지금 124년이 지난 올해 50%로 평등해졌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성 참가율은 그 여성들의 올림픽 참가율은 지금까지 점진적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1928년 이 암스테르담 올림픽에서 여자 선수들이 체조와 육상에 처음 참가 됐는데요. 그때 여성 참가 비율이 올림픽 경기에서 10%로 증가한 해였습니다. 1900년 그 파리 올림픽에서 첫 여성 선수들이 5개 종목에 출전한 이후에 이 IOC는 여성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 국가마다 올림픽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NOC와 또 국제연맹과 협력을 해왔습니다.
네.
1995년 여성과 스포츠 실무 그룹이 창설됐고요. 1년 후에 올림픽 헌장을 개정했습니다. 스포츠에서 여성의 발전을 위한 조직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역사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결과 2023년 작년에는 여성 IOC 위원 수가 2013년보다 100% 더 늘어난 41%가 됐습니다.
네.
위원회 내 여성 대표성은 50%로 늘었고요.
네.
나이와 지역 대표성 측면에서도 다양성이 더 확대됐습니다.
네.
리더십 포럼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 지도자 양성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 이달에 열리는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이번 올림픽에 첫 브레이킹 선수로 출전하는 써니 최 선수 소개해드렸고요. 올림픽과 여성 참가율 역사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른 여성 관련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 used to와 usually, 보통, 대부분, usually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some English learners, it is easy to confuse the adverb usually with the modal verb used to.
영어 학습자들에게는 부사 usually와 법 조동사 used to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법 조동사는 조동사의 일종입니다. 조동사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본동사만으로는 나타내기 어려운 의미를 전달할 때 쓰입니다. 법 조동사는 가능이나 추측, 권유, 허가, 과거의 습관 등을 나타낼 때 쓰이는 동사로 can, may, must, used to, wil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법 조동사입니다.
They sound somewhat similar. Used to, usually.
Used to와 usually는 약간 비슷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And both deal with habitual actions or states.
그리고 둘 다 습관적 행동이나 상태를 다룹니다.
The modal verb used to is about past habits or states.
법 조동사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The adverb usually is about present habits or states.
부사 usually는 현재 습관이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When I was a teen, my friends and I used to jump into the water from cliffs as high as 50 feet. We used to be fearless. Those were crazy times, but a lot of fun.
내가 10대 때 친구들과 나는 50피트 높이의 절벽에서 물로 뛰어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정상이 아닌 미친 시간들이었지만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의 반복적 행동을 설명하면서 법 조동사 used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lso uses it to describe a past state.
그는 또 과거의 상태를 묘사하는데도 used to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e and his friends lack of fear.
그와 그의 친구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Used to indicates that none of these things are still true now.
Used to는 이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 사실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이제 나이가 제법 들었습니다. 나는 보통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게 되면 보통 20피트 미만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좀 무섭습니다. 방금 들으신 문장에서 이 사람은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묘사하는데 usually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I'm usually a bit scared. 나는 되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대부분 무서운 감정이 듭니다. usually를 사용해서 현재의 습관과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문장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a lot older now. I do not usually jump off of cliffs anymore. But when I do, they are usually less than 20 feet high. And I'm usually a bit scared.
애드버브, usually. Modal verb, used to.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이 시간에는 used to, 과거의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usually, 현재 습관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헤르츠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 킬로헤르츠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